오늘 지난주 했던 본문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는 세 가지 시험의 독특성을 위주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좀 각도가 다른 것이니까요. 아, 들었다. 여기서 봐. 마지막 날이라고 양보 입고 왔어요? 설교할래? 어우. 깜짝, 나 이렇게 하다가 깜짝 놀랐다. 집사님 들어와 계신 줄 깜짝 놀랐다. 어우. 요새가 마지막 날이라고 아주 그냥. 군대 간 전설이 어딨어요? 전설이 왔죠? 안 왔나? 아까 들어온 것 같은데? 오케이. 봅시다. 오늘은 다른 관점, 공통성을 부분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중에서 100% 여자를 만난 일에 관하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 모르시죠? 예, 감사해요. 예, 전 여러분들의 교환과 상식을 신뢰합니다. 예. 아주 짧은 단편선입니다. 정말 짧은.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주인공이 세탁소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0m 전방쯤에서 한 여자가 걸어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30m 전방에서부터 그 여자가 나에게 100%의 여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설렙니다. 아, 저 여자는 나의 100%를 딱 알아봅니다. 30m 내내 걸음을 걸을수록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어지고 그 여자와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끝. 이 소설의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100%의 여자, 100%의 남자 만나보셨습니까? 내가 비슷한 공간에서 몇십 미터 혹은 몇 미터 떨어져 있는데 탁, 아, 이 사람이다로 느껴지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예인 포스인 사람 보고 그렇게 느끼는 거 말고요. 아주 독특하게 진짜 이쁜 것도 아니고 진짜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진짜 특별한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순간 탁 그런 느낌. 전 20살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역 지하에 있는 동화서점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코너에 서 있었습니다. 7시 30분쯤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고 3m쯤 옆에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얼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책을 읽고 그 여자의 책을 딱 듣는데 아, 100%의 여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괜찮아요? 20살 때, 17년 전 얘기입니다. 예. I love so much. 괜찮아요? 내가 왜 이 대화를 했지? 아, 내가 오는데? 다른 것도 있었을 텐데, 오케이. 어제는 다이어트 이런데 오늘 내가 순서를 바꿀 걸 그랬네. 오케이, 헬스장 갑시다. 느꼈습니다. 아, 30분 동안 난 여기서 책을 받고 30분 동안 그 여자애도 거기다 책을 받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띵킹, 띵킹. 그리고 그 느낌을 되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나서 책을 내려놓더니 역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내 성격이 어떻게 했을까? 따라갔습니다. 몇 마디 말을 걸었습니다. 정중한 거절을 당했고요. 그걸로 끝. 그 다음에 보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기억 안 나요.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느낌은 기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100% 여자를 만난 일에 관하여. 없어? 그럼 여러분들 은사가 있으신지 점검하십시오. 독신에. 20살 때 얘기라고 했죠? 다시 해봅시다. 이게 만약 어제라면. 20살 때 내가 이게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건 나에게 굉장히 즐거운 추억이었어요. 아내에게 농담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재미있는 추억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어제라면, 어제도 내가 교보문고에 갔었는데, 어제도 재미있게도 하루키의 소설을 사러 갔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소설을 사러 갔다가 3m 옆에 있는 어떤 자매에게 내가 툭 떨렸다면, 그래서 30분 동안 그 옆을 배회하다가 그 여자가 따라 나갈 때 따라 나가 봤다면, 그래서 내가 혹시 난 시간이 있느냐고 말을 걸어 봤다면, 그리고 거절당했다면, 그건 내가 여기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죠. 똑같은 건데 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10년 전에 그랬을 때에는 삶의 방향과 행동의 방향이 일치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내 인생에 이런 식의 로맨스가 한번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삶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향에 전혀 문제가 안 된 행동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 이번이 그런 로맨스의 기회를 쓰면 좋겠다라는 행동의 방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과 행동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즐거운 에피소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합니다.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 이게 내 삶의 방향입니다. 근데 이 삶의 방향과 반대가 된 행동의 방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과 이 행동의 방향이 충돌합니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시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시험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어떤 것이 그에게 시험인가에 따라서 그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과 그가 반대하는 삶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시험입니까? 하나님에겐, 아니 예수님에겐 어떤 것이 시험이었습니까? 내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과 지향하지 않는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단지 어떤 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지향하셨고 어떤 삶을 지향하지 않으셨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사용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용하나요? 아,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싫어진 기억, 이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어요. 제가 시험 들었나 봐요. 그냥 주일날 아침에 잠이 많아진 기억, 이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요즘엔 졸려서 교회 가기가 싫어요. 내가 시험 들었나 봐요. 글쎄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라고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거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교회를 가긴 가야 된다는 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고, 교회를 안 가면 안 된다는 게 그 사람이 반대하는 삶의 방향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삶의 방향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 삶의 방향대로 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에 스스로 스트레스도 받겠죠. 하지만 깊이의 측면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얄팍하게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가는 정도, 단지 관계적인 어느 정도, 단지 몇 가지의 나쁜 습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는 그가 어떤 방향의 삶을 지향했고 어떤 방향의 삶을 지향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는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서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텍스트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이야기와 나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는 주님의 대꾸가 첫 번째 시험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향하는 패턴은 어떤 것이고 사단이 지향하는 패턴은 어떤 것입니까? 사단이 제시하는 종교적 패턴은 뭐예요? 아, 나에게 내가 배고플 때 떡을 만들어준 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게 사단의 패턴입니다. 예수님의 패턴은 내가 배고픔을 감내하고서라도 추구하는 방향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패턴입니다. 다시, 내가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건 팩트이지만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이 배고픔에 상관없이 내가 추구해야 되는 something, 내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 내가 추구해야 되는 의미, 다른 표현으로는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패턴이고, 아, 내가 배가 고플 때 떡을 주시는 분이야말로 하나님이고 하나님다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교, 사단의 패턴에 유혹받은 사람들은, 사단의 시험에 든 사람들은 이런 식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방향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지금 내가 배가 고픕니다. 그것보다 더 선명한 방향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식입니다. 지금 내가 배가 고파요. 이것보다 선명한 방향이 뭐가 있습니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내 줄인 배를 채워주는 것이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종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외롭습니다. 이것보다 선명한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전 대학교만 오면 연애 애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4년, 5년째입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외로워 죽겠습니다. 이것보다 선명한 방향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번에 졸업합니다. 이것보다 선명한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취업을 해야지 그럼 놉니까? 내가 직장이 필요하고, 내가 애인이 필요하고, 내가 학점이 필요하고,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방향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결정합니까? 상황으로 말미암아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민하거나 회의하거나 점검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향은 내가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건 생각해 볼 여지도 없는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굶었어요. 떡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어떤 더 복잡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종교는 거기서라도 내가 배고픔과 상관없이, 내가 외로움과 상관없이, 내 어떤 상황의 처함과 상관없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야 맞는 것이라는 찾는 것이 예수의 종교입니다. 별로야? 개종하고 싶어? 사탄이 마음에 들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주 간단한 예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이어트를 가끔 하시죠? 자주 하시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해봤습니다. 닭가슴살 해서 먹어봤습니다. 샐러드랑 소스 바꿔가면서. 아, 지금도 닭비린내 나서 못 먹겠습니다. 별로더라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배가 고프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 남편 다이어트하느라 배고프니까 탕수육이나 만들어줘야겠다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잔뜩 차려놨습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죠. 왜? 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방향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도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내 방향과 목적을 꺾지 않고 내 방향과 목적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내 목표를 더욱더 선명하게 해주고 그 의미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며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밥을 굶고 몸을 좀 만들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영혼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식생활처럼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거는 좀 아닌데 싶게 추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균형 잡히지 않게 성장했어요. 무엇인가 이걸 다듬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들어 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삶의 다이어트, 내 삶의 만들어감들이 필요할 때 그때 무엇이 발생하죠? 내 욕구와 충돌하는 것이 발생할 것입니다. 때때로는 배고픔일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외로움일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답답함일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지루함일 수도 있고 때때로는 소외감일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무게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과 불편한 것과 어두운 것들이 나에게 올 수 있죠. 그때 그것들을 그저 충족해줘 버리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방향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고 이 방향이 너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게 하며 힘들더라도 여전히 그 방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도움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말씀으로 살으라고 얘기하면요. 너무 되게 비인간적이고 왠지 억압적이고 왠지 되게 우리가 고난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무조건 굶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행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충족시켜주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편에서 내가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 반응만 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 방향의 선명성을 구하는 것, 그 방향의 의미를 구하는 것, 그 방향의 가치를 구하는 것, 그래서 내가 여전히 그렇게 걸어가게 하는 것을 구하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가 추구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종교는 좋음입니까? 맞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종교는 좋음입니까? 맞음입니까? 여러분들은 의를 추구합니까? 도움을 추구합니까? 오늘의 세 가지의 이 시험은요, 사실 한 가지의 시험의 세 가지 변주곡입니다. 그 한 가지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이고 내가 그 의의 종교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고 내가 도움의 종교를 추구하는가? 사단은 끝없이 종교는 그저 도움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종교는 의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결론적으로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어떤 것이죠? 너를 성공하게 해주는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천하 만국을 준다? 그럼 그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에게 절을 하라. 너를 성공시켜준다? 너에게 의미 있는 자리를 준다? 네가 원하는 어떤 포지션을 너에게 준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냐? 나를 성공하게 하는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게 사단의 패턴입니다. 사단의 견해이죠. 그럼 예수님의 견해는? 내가 어디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종교입니다. 내가 성공을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하나님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가 진정한 성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의 종교입니다. 재밌는 거 알아요? 많은 종교들이 자기 종교의 확신성들을요, 성공적임으로 평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중간의 과정이나 의미는 설명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좋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2002년 때 골 세리머니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기도? 이천수입니다. 차범근 감독이 프랑스 월드컵 때 예선전에서 전승했습니다. 승리할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본선에 가선 히딩크에게 깨졌습니다. 5대0이었나 그때? 그러면 하나님은 한반도에서만 일하시나? 프랑스로는 출장을 안 가셔요? 우리가 어떤 성공이 곧 하나님의 가치이고 능력이라는 듯이 어떤 성공을 이루었으니까 내 하나님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 미국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잘 산다. 한국이 예수를 잘 믿어서 여기까지 됐다. 그럼 일본은? 일본은 핵폭탄 떨어지고 세계 2위까지 올라간 일본은? 중국은? 지금 G2인데 중국은? 중동은? 진짜 신의 축복을 받은 데는 중동이 아니에요. 얘들은 석유 위에 떠 있잖아. 그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강이 우리를 침략해도 신이 우리 가운데 준 축복이 바로 석유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들과 놀라 얼마나 깜짝 놀란 축복입니까? 옛날부터 거기 살았는데 땅을 팠더니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다 삽니다.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노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산업을 일으킬 이유도 없어요. 그냥 파고 팔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지. 전쟁 나서 생고생을 하다가 난장판을 겪고 민주화를 겪고 쿠데타를 겪고 살만한데 사실 일본보다 훨씬 못 살고 중국에 치인 우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퍼센테이지로 따집시다. 세상에 제일 돈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일까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일까요?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다 미국 사람들인 줄 알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어디 있어요? 100대로 치면요. 인도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중동에 많습니다. 그리고요. 중국에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러시아 애들입니다. 그 중에 건강하게 돈 번 사람들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 믿으면 성공적으로 한다면 1등부터 100등까지는 최소한 70%는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성공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다른 포인트도 생각해보죠. 물론 한 기업의 가치를 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은 이랜드입니다. 이랜드가 최근에 가장 유명하게 치렀던 사건은 고용승계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까르푸르 인수하면서 고용까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고용까지 인수하기로 한 다음에 6개월 뒤에 다 잘라버렸어요. 아줌마들을. 그리고 그분들이 이마트 가서 데모하고 막 난리치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고 쫓아내고 공권력 동원하고 맞습니까? 그래요.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아직 망하지 않고 더 잘나오고 계십니다. 한국 유통업계를 장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거기까지 가셨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기독교인들은 다르다고 존경하나요? 기독교 기업이니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거기에 인권이 있다고 얘기하나요?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나요?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유통업계의 황태자로 만들어주셨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입증하는 건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대쪽에 이게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그것이 큰 자리건 작은 자리건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 이게 성공입니다. 다 돈 받아 처먹는데 혼자 돈 안 받는 구급동무원 다 불의한 방법으로 물건 만들고 팔아먹는데 자기만 꼭 정품 쓰고 순정품 써가면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손해보는 기업인들. 자기가 번 돈은 다 자기 회사에 투자해서 자기가 재생산하기도 바쁜데 그거에서 일부는 사회적 책임이랑 꼭 나누는 사람들. 훨씬 더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울림이 있는 것. 작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소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의의 사운드가 있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예수가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이랜드가 한국 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외국에서 쓰는 독점적인 방식을 그냥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룰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철수 형교사는 새로운 룰을 만들었습니다. 훨씬 작은 기업이에요. 하지만 룰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은 회장의 것이 아니라 사원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파장은 멀리 멀리 퍼져나갑니다. 뭐가 성공입니까? 기독교의 두 번째 가치는 이것입니다. 예수가 지향하는 종교는요. 내가 어느 필드에 있건 하나님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시험은요. 내가 어느 위치에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내가 그곳을 가기만 하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A의 패턴과 B의 패턴, 예수가 주장했던 기독교와 사단이 주장했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주장했던 기독교는 간단히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그러니까 살려주실 테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계속 나를 성공시키시건, 나에게 먹을 것 주시건, 내가 뛰어낼 때 붙잡아 주시건, 하나님은 계속 나를 도와주심으로 그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야 되는 종교가 사단의 종교입니다.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제시한 종교는요, 심플합니다. 그 종교가 지향하는 가치, 그 종교의 기준, 그 종교가 보는 세계관, 그 종교가 보는 인간, 그 종교가 보는 자연, 그 종교가 보는 대안적인 사회,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지향하는 종교는 심플합니다. 그 종교는 나를 도와줘? 그럼 그 종교는 진짜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딱 다치기 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내가 산 거야. 야, 하나님 진짜 있어. 야, 내가 이번 시험만 붙여주면 정말 하나님 있다고 믿겠다고 기도했는데 내가 붙었어. 깜짝 놀라게. 하나님 있긴 있는 것 같아. 야, 하나님이 계시지. 봐, 우리 집이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하나님이 삐지시면 안 돼. 하나님께 열받으시면 안 돼. 하나님께 나를 잘못 보시면 안 돼. 왜? 그럼 그의 도움의 손길을 걷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게 계속 잘해드려야 돼.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종교. 이게 사단의 종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의 사고방식입니다. 종교는 방향이 아니라 도움이라는 것. 종교는 기준이 아니라, 맞음의 문제가 아니라 좋음의 문제라고 끌고 가는 것. 방향은 네가 정해라. 그런 너를 도와줄 테니. 이것이 가장 너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죄를 무엇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기준, 이타성, 공동체성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자기중심성을 죄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얘기하는 종교는 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도와줄 테니. 이게 사단이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가장 테이스풀하게, 가장 달콤하게. 네 마음대로 해. 방향은 네가 정해. 먹고 싶은 거 있어 네가 정해. 갖고 싶은 거 있어 네가 정해. 네가 도움받고 싶어 네가 정해. 뛰어내리고 싶으면 뛰어내려. 내가 구해줄 테니. 올라가고 싶을 때 있으면 올라간다고 절만 해. 내가 올려줄 테니. 배가 고프면 얘기만 해. 만들어줄 테니. 방향은 네가 정해. 난 널 도와줄게. 너는 그냥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나를 진짜라고 생각해. 나를 네 하나님이라고 불러. 이게 시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단이 박쥐날개를 한다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뱀 모양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사사하는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어떤 시험을 받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생에 무슨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지금 돌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도 못 느끼셨나요? 한 번도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나요? 난 시험 들은 적이 없습니까? 시험 들이는 거라고는 교회에서 연애하다가 헤어져서 교회 나가기 싫은 거 이게 내 시험인가요? 하나님 그걸 시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연한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부르시죠. 그럼 꼴보기 싫은 데 있는데 가기 싫은 게 왜 시험입니까?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러게 좀 신중하지 그랬니. 그 정도입니다. 그게 시험일까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시험에 듭니다. 그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시험을 시험으로 규정하는 능력부터 배우십시오. 지난주에 얘기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내 방향을 건들지 마십시오. 방향은 내가 정할 테니까 대신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시험된 상태입니다. C. B는 시험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고 하시네? 또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네? 내가 하고 싶은 건 또 무시하네? 아 예수 좀 늦게 믿을걸. 하, 하기 싫은데. 난 내 맘대로 좀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다가 가끔 내 뜻대로 하면서 죄책감 느끼는 상태. 이게 B. A는 이제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A는 이것입니다. 예수가 제안하는 종교. 세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입증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다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대로만 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쾌하거나 불편한 반응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다이어트에 참 초라한 예지만 우리가 근데 유사성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게 난 정말 안 먹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게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안 먹고 참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내게 진짜 맞는 것처럼 내게 지금 좋은 것은 이것이지만 내게 진짜 맞는 것은 이것인 것처럼 하나님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선으로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맞습니다. 내가 주를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템테이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타나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줘 보십시오. 하나님 입증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믿어드릴 테니까.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절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나타날 것입니다.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그게 종교인 줄 알고 믿을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느껴지건 내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맞음을 배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맞음에 관심이 없이 내 맞음에 확신하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거나 웬만한 상황에선 도움도 필요 없이 나는 내가 알아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맞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맞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건 기준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내 삶의 여건 속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시험의 두 번째 단계, 다른 편은 지향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맞다는 걸 인정하면 그 맞음은요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영역에서 그 맞음이 강론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맞아요. 그럼 내 연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맞아요. 그럼 내 직장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맞아요. 그럼 내 정서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전 제 기분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직장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학교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맞음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말씀으로 사는 거죠. 오늘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맞음에 동의하고 그 맞음에 동의했기 때문에 내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어떤 폴더이건 간에 그 폴더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배우고 그래서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과 함께 동감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말씀으로 사는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그저 심플하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지매, 내가 동감하고 동의하고 동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단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의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좀 현학적입니까? 좀 추상적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사단의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를 나눠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연애로 가보죠. 내가 누구 때문에 설렜습니다. 떨려요. 그럼 A, B 라인이 갈려지죠. 사단의 종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나에게로 향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나에게 향하게 해달라고. 차라리 스토킹을 해라. 누구를 마음에 기도해보는 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쉽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마음에 두고 기도해. 어떻게? 걔랑 잘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들을 달라고? 블라블라블라 기도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외로워요. 그럼 하나님 어디서 애인 하나만. 키는 좀 저보다 커야겠고 얼굴은 그래도 좀 멀쩡하게 생겨야겠고 그래도 말은 좀 통해야겠고 교회도 다녀야겠고 매너도 좋아야겠고 재미도 있어야겠고 그럼 걔는 왜 너랑 만날까? 라는 게 반대쪽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 설레요?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맞음을 인정합니다. 내 설렘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건강한 연애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금 연애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조명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타잔놀이 하는 거 안, 너 지금 타잔놀이 하고 있다는 거 알지 않느냐? 너 3개월짜리 한번 2주 쉬고 5개월짜리 한번 3주 치고 지금 또 시작하겠다고? 내가 보기엔 너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너 약간 정서장애 아니냐? 의존장애 아니냐? 지금은 네가 연애하기보다는 네 스스로 네 자신을 찾아가야 될 때가 아니냐? 그리고 걔 별로다. 그러면 참는 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교를 믿느냐 사단의 종교를 믿느냐 별거 아닙니다. 물론 쿨하게 종교 양쪽 다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도 안 해보고 지가 그냥 하는 거. 에라이, 차라리 사단의 종교라도 믿어라. 그건 종교가 없는 사람이고. 어렵지 않아요.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졸업하십니까? 취업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직장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왜 결정하셨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까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블라블라블라 협박을 했다가 달랬다가 하나님을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했다가 안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안 도와주면 전 아마 크게 상심해서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라는 식으로 했다가 그것도 다 안 먹히는 것 같으면 에이 종교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그냥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아니면 반대쪽 하나님 제가 이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강한 것입니까 내 마음과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의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영역에서 일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재능과 성품은 기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일하길 원하시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곳으로 가는 것. 이것은 막연하게 하나님은 진리이다, 마지막 종교이냐, 좋음의 종교이냐 이렇게 철학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들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A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B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둘 다 안 믿고 C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결정과 여러분의 삶의 근거와 방향과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끔 보면 뭐 배우자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십시오. 일찌감치 여러분들 결혼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자기가 원하는 덕목을 써놔요. 키는 어떻고 직장은 어떻고 성품은 어떻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써놓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을 봐요.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했더니 정말 그런 사람 만나고 싶었다고. 이거 기독교예요? 이거 기독교입니까? 몸무게까지 맞춰주셨다고. 이거 기독교예요? 그 몸무게 바뀌면 응답이 틀어지나? B의 종교입니다. 방향은 내가 전하고 하나님께 날 도우라고 하는 거. A의 종교는 뭐예요? 결혼기도 하세요. 15가지 덕목을 정하셨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 가르치실 것입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아,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봤던 거구나. 아, 이런 게 필요한 거구나. 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아, 이건 내 생각이랑 주님의 생각이랑 맞았던 거구나. 그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새로운 항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좋음이 아니라 맞음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결론 갑시다.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 때는요. 제일 힘들 때는 도움이 없을 때이기보다 방향이 없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 처음 가서 힘들어합니다. 왜요?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방향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갈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이상향인 줄 알고 왔는데 이상향은 쥐뿔. 그렇게 되면 없어집니다. 흐트러집니다.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잘 놉니까? 얼마나 편하게 놉니까? 저도 제 인생에 가장 속 편하게 놀았던 시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상기해 보면 그때가 행복했다고 내 스스로 실전적으로 그때 느끼고 있었나? 아니요. 제 기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때 왜? 아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때 참 즐거웠던 시절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름답다. 글쎄요. 하지만 그때 나는 최소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때 안 그랬으면 안 그랬던 겁니다. 왜 그랬어요? 방향이 없으면요. 사람은 힘이 듭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겨울 수련회 때 잠깐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유에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내버려두면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 방학하면 자유로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다가 아, 돈이 없으니까 부자로 하면 한 100만원 아, 작아? 150만원? 그렇게 써? 설마? 한 100만원 넣어주고 여러분들 니 한 달 니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자유로우시겠습니까? 1년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돈 주고 니 멋대로 살아 그러면 자유로우시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백수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뭘 할 줄 몰라서 부자연스러운 것이 백수입니다. 해봐 살잖아. 노는 것도 한두 달이지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왜 자유롭지 않은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내려면요. 맨 처음 필요한 건 방향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게 오늘은 어떤 날이고 그걸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원하는 바로 그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뛰는 가슴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루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아침에 일어나 봐야 할 일도 없고 해야만 하는 일 몇 개만 있으면 아 귀찮아 그거 왜 해야 되는 거라 군신처럼 거리면서 억지로 그 일들을 치러내고 있겠죠. 방향 없는 삶.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풀 스케줄이 있을지도 몰라요.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학점도 쳐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근데 얘랑 진짜 재미없는데 내가 왜 만나는지 모르겠고 이 공부를 하고 졸업해서 뭘 어쩌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이 알바에서 번 돈 갖고 뭘 어쩌자는 건지도 모르게 그렇게 해나가신다면 그때가 가장 사람들이 부자유스럽고 불편하고 해피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은혜는요. 내가 지금 먹을 게 필요하니까 먹을 걸 주시오. 내가 어느 위치에 올려주시오.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볼 테니까 도와주시오. 아 도와주니까 진짜 있네. 올려주니까 진짜 있네. 먹을 걸 주니까 진짜 있네.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가 보다. 이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런 생각과 이런 기준과 이런 계획과 이런 마음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고 계시다는 그 기준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돼. 아 이리로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내가 꿈꿔야 되는 삶이구나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예수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긴 예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가 만약 이 시험에 빠져들었다면 예수가 만약에 이 세 가지 시험에 빠져들었다면 예수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힘들면 아 못해먹겠다 쉬자. 예수는요 정말 힘들게 살았었는데 내가 힘이 들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면 시키면 멈췄다면, 그렇게 예수가 사역을 대충대충 했다면, 그냥 예수는 사람들의 기부와 헌금과 이런 것을 받아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생활했는데, 아, 내가 왜 이런 허름한 천막에서, 내가 이런 배귀퉁이에서, 내가 이렇게 노숙을 하면서 살아야 돼? 나는 떡을 만든 능력이 있는데, 집을 지을 능력이 있는데, 그가 손가락 하나로 딱, 황홀한 궁궐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런 식으로 사역했다면. 예수가 만약에 높아지는 것을 추구했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할 때 내일 너무 왕이 되어버렸다면, 예수가 입증하기를 되게 좋아해서 니네 나 안 믿어? 니네 내가 안 믿겨? 그럼 내가 진짜 나 한번 믿게 해줄게. 니네 뭐 보여줄래? 뭐 보여줄까? 하늘 한번 갈라진 거 보여줄까? 그래 하늘 갈라져. 이런 거 했다면, 천사 보여줘. 천사 한 100명 뛰어와. 이런 거 했다면, 그래 너 니네 뭐 하고 싶어? 한꺼번에 하자. 한꺼번에 이스라엘 전역에 만나 매출에 가는 거 한번 쫙 쏘셨다면, 딱 해서 로마 군대의 칼이 다 없어지게 하는 그런 마법사 같은 패턴으로 하셨다면, 그럼 이 예수의 사역은 이루어졌을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마법사가 탄생했겠지. 이스라엘 역사에 메시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때때로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진정 꿈꾸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가족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막 살기 때문에 힘든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갈라진 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왔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뭘 만들었습니까? 강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방식, 나 이런 식으로 표적을 증거하는 방식, 내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 내 이런 식으로 병자를 돌아보는 방식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강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가 배가 고파도 거기서 떡을 만들지 않고 줄이는 것이며, 피곤해도 물가에서 그냥 노숙하듯 잠드는 것이며, 그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자기가 자랐던 동네에서도 그가 함부로 조롱을 당하면서도 도망자처럼 피해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뭘 믿을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추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사단의 속살거림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말해 고백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믿는지 결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결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오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찬양할 텐데, 우리가 굉장히 자주 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두 주님 앞에 마칩니다. 나의 생명을 들으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야, 이게 대단한 가사야. 너네 이거 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나고 알아요? 알고 해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바칩니다. 나의 생명을 들으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앞에서 부르니까 따라했다면 한번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약관을 보고 사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드림이니까 사인하지 말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잘 읽어보란 말이야.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소서. 이게 신체 포기각서예요, 거의. 사인하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긍정적으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올인할, 여러분들의 생명과 소유와 모든 모습까지 올인할,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플래닝한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쏟아부을 그것을 발견한 사람. 내 시간과 내 생명과 내 존재를 쏟아서 하고자 하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 내가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여기 미쳤게 여기 쏟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사람.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드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길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감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달라고. 이 감동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의를 구하십시오. 위시리스트가 겹쳐있는 기도 제목을 무슨 낭송문 낭송하듯이 암송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방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선하신 목자는 우리를 지키시기 이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갈 때 그가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도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의 뜻대로 간다면, 무리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간다면 그 목자는 여러분들 두들겨 패실 겁니다. 목자는 그런 분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내 뒤를 졸졸 따라가면서 그래 네가 방향은 정해라 내가 지켜줄 테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의 지팡이를 우리가 신뢰함으로 따라갈 때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따라갈 때 그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며, 내가 때때로 떠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그 무리로 다시 인도하여서 여전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구하십시오. 주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내가 그 꿈을 왜 가졌는지, 내가 이 놀이를 왜 하는지, 내가 이 관계를 왜 가지고 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달아진 그것이 힘있게 나를 인도하는 그 힘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으로 가실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